시네라와 함께하는 행복 스쿨. 안녕하세요. 학부모를 위한 팟캐스트 시네라와 함께하는 행복스쿨의 시네라입니다. 이번 시즌 우리 아이 경제교육을 주제로 행복하고 건강한 경제인 되기를 알아보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용돈 교육에 관해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이번에도 원광대학교 김정훈 교수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예, 안녕하세요.
네, 리즈 리포터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지난 시간엔 저희가 경제교육의 중요성과 유의할 점을 알아봤죠. 오늘은 주제가 용돈 교육인데요. 그야말로 경제교육의 시작이자 가장 실제적인 부분이 아닐까 싶어요.
예, 맞습니다. 한정된 예산 안에서 현명하게 소비하기를 훈련시키는 것이 경제생활교육이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용돈 교육이 가장 정말 실제적이고 좋은 방법이죠.
예. 예,
신혜라 씨도 아이들한테 용돈 주시나요?
아, 저는 아직 뭐 정기적으로는 아니고 그냥 가끔씩 생활할 때 주고 한번 적어보자 했다가 또 까먹고. 리즈 리포터는 어떠세요?
저는 월 단위로 조금씩 주고는 있는데요.
네?
자, 이 최근 금융위원회가 용돈 실태를 조사해봤더니 초, 중, 고등학생 85%가 용돈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예.
매월이나 매주 일정 단위로 주시기도 하고 또 필요할 때마다 주시기도 하는데요. 이 초등학생은 평균 한 달에 2만 원, 중고생은 5만 원 안팎이 대부분이라고 하네요.
아, 그렇군요. 용돈은 그렇게들 주고 계시네요. 근데 교육은 또 어떻게 하고 계신지 궁금해요.
네, 이 용돈을 어떻게 쓰고 또 교육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일주일에 5천 원, 일요일마다.
한 달에 만 원이요.
하루마다 천 원씩 얻어요.
심부름 할 때 100원씩 받아요.
필요할 때마다 받아요.
저는 안 받아요. 뭐 그렇게 쓸 일도 별로 없고.
엄마, 아빠가 안 줘요. 설날이나 그런데 친척한테 받으면 돼요.
생일 선물도 사고 학원 가기 전 간식도 먹고
연예인 스티커나 책이나
먹는 데나 PC방 갈 때?
그냥 저축 가는 데다가 쓰죠.
카드 같은 거, 딱지 같은 거요.
학교 폭력 문제도 있고 뭐 그래서 현금 안 주고요. 티머니 이제 카드 충전해서
맘대로 쓰라고 준 거니까
이게 관리할 만큼도 많이 주지도 아니하고
아이가 용돈을 쓰는 데가 너무 뻔해요.
뭐에 썼니? 너 다 썼니? 뭐 이 정도의 체크는 제가 했던 것 같아요. 뭐 일일이 간섭 안 하는 거죠 뭐.
아, 용돈에 대한 답변들이 정말 다양하네요. 물론 뭐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게 당연한 걸 거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용돈 교육이 뭔가 체계적으로 잘 되고 있는가는 좀 잘 모르겠어요.
네, 용돈 교육은요. 각 가정의 생활 수준이나 부모들의 가치관에 따라서 다양한 것이 사실이고 당연합니다. 또 많은 부분이 부모님들의 재량에 따라서 다른 게 당연하고요.
네.
하지만 용돈을 주는 거하고 용돈으로 용돈 교육을 하는 거하고는 다른 문제인데 사실 그게 교육으로 확실하게 연결되는 분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아까 학생들의 85%가 용돈을 받는다고 했는데요. 그중에 용돈 기입장을 쓰거나 소비 계획을 짜면서 쓴다는 학생은 15%에 불과하대요. 그만큼 이 돈 쓰는 훈련은 안 되고 있다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용돈을 그냥 간식이나 사 먹고 네. 뭐 오락하는 데 쓰는 돈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닐까 싶어요.
그렇죠. 요즘 이제 부모님들이 너무 많은 것을 당연하게 그냥 해결해 주고 계시기 때문에 특별히 용돈을 관리할 필요성을 그 아이나 부모나 다 잘 느끼지 못하고 있어요.
예.
하지만 아이들에게 그 돈의 가치를 알게 하고 금전 관리자로서의 능력을 길러주는데 용돈 교육만큼 좋은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용돈을 관리하고 현명하게 소비할 수 있도록 용돈 교육의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한번 아이들 용돈 교육에 필요한 가이드를 한번 알아볼까요?
일단 그 용돈이 뭔가라는 것을 한번 정의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용돈이라는
네.
것은 기간과 금액이 정해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예.
아이가 그것을 의사결정하고 관리하는 재량권을 갖는다는 거죠.
네.
어른들의 월급과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월급으로 생활하는 연습을 시키는 것과 같은 그런 것이죠. 그래서 아까 인터뷰에서도 필요할 때마다 또 아이가 달라고 할 때 그럴 때 용돈을 준다라고 하시는 경우가 있었는데 아이 경제교육을 위해서는 기간, 금액, 또 그다음 규칙성, 그리고 재량권 이런 것을 확보해서 용돈을 주시는 것이 용돈 교육의 시작입니다.
맞아요. 네. 용돈을 그냥 적당히 아껴 쓰면서 하고 싶은 거 하라고 주지 말고 한정된 돈 안에서 정말 최선의 선택을 하며 쓰기 훈련을 좀 하게끔 해야겠습니다.
예, 그렇죠. 그게 중요한 거고요. 네. 단순히 뭐 간식이나 교통비 이런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네. 아이의 능력과 그 생활을 고려해서 가능한 다양한 항목이 관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다양한 선택을 경험할 수 있고 그 의미를 알 수 있으니까요.
네.
또 저는 개인적으로 그 용돈은 어떠한 조건이 없이 부모가 그냥 주는 돈으로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용돈을 꼭 벌어야 한다 이런 건 아닌 거죠. 그래서 네. 뭐 심부름을 시키거나 집안일을 거들거나 해서 용돈을 주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는 별도로 돈 벌기 교육으로 따로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용돈은 네. 그냥 돈을 관리하는 능력을 기르는 데 필요한 그런 그 도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거기에서 좀 많은 부모님들이 뭔가 착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시험을 잘 보면 준다거나 자기 방을 치우면 준다거나 이렇게 학생으로서 당연히 할 일에 보상을 주는 건 내적 동기를 떨어뜨리기 때문에 안 좋다고 하잖아요.
네.
용돈도 그렇겠네요. 네,
그렇죠. 용돈은 정말 그 부모가 사랑과 믿음으로 표현하는 하나의 그 방법으로 생각하시면 좋겠군요.
네.
결국 이게 자녀가 나중에 부모님께 커서 드리는 용돈과 마찬가지로 선물인 거죠.
아 그렇군요.
네. 아, 정말 조건 없이 주는 거 이런 조건 없는 사랑 네. 이런 거 좋은데요.
네.
이 그 용돈을 주기 위해서 엄마 아빠가 얼만큼 애를 쓰는지는 좀 티를 내야 할 것 같아요.
네.
그래야 얘네들이 좀 고마운 줄 알지 않을까요?
티를 낸다는 것보다
네.
부모님들이 돈을 벌고 또 용돈을 주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하는지 어떻게 관리하고 절약하는지 그거는 꼭 설명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아, 예. 네,
돈이 공짜로 생기는 게 아니라는 거를 아이들도 반드시 알아야 되니까요.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용돈 교육은 언제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을까요?
보통 우리나라 부모님들은 여러 가지 이유를 말씀하시면서 용돈 주기를 굉장히 늦게 그 시작하시는 편입니다.
네.
근데 선진국에서는 보통 이제 4, 5세부터 시작해서 일찍이 아이들이 독립된 경제 생활을 그 경험할 수 있다라고 해준다고 해요. 저는 얘기 드렸지만 경제 교육의 시작은 아이가 한 3살 정도 돈을 인식할 수 있을 때 이럴 때부터 이제 아이가 시장에 가서 무엇을 갖고 싶어 하고 선택하기 시작했을 때부터 시작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더 나아가서 이제 용돈 교육이 되면 최소한 아이가 초등학교에 들어가는 시기부터는 시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런데 돈이 뭔지는 알지만은 이걸 뭘 살 수 있다 이런 건 알지만은 금액을 구분한다든가 또 가치 같은 이 돈 개념이 별로 없는 아이도 있는데 그래도 초등학교부터는 시작을 해야 하는 것이 좋을까요?
용돈 교육은요. 개념이 생기라고 하는
아,
교육이에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모르기 때문에 시키는 거죠. 그래서
아, 네,
뭐 그때를 기다리려면 언제가 될지 모르니까 시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네요. 용돈을 주는 게 아이가 돈을 잘 관리할 수 있어서가 아니라 돈을 잘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기 위해서겠네요.
네.
자, 그렇다면 용돈 교육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우선은 용돈의 금액과 지급 기간을 좀 결정해야 할 것 같아요.
이게 이제 그 가정마다 다른 것이 이제 이런 과정을 통해서 나타나는데요. 우선
네.
용돈의 액수와 기간, 그 지급 날짜 이런 걸 정하기 전에 아이들의 소비 생활을 일단 파악해 보는 것이 좋죠. 그래서 일주일이나 네. 1개월 동안 부모와 아이가 함께 아이에게 들어가는 지출 항목과 금액을 이렇게 적어보는 거예요.
아.
근데 이제 이거가 어려워서 시작을 못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세요. 그래서
예.
그렇다면 그냥 먼저 아, 대충 이 정도를 일주일 용돈이라고 생각하자라고서는 주고 그다음에 이제 그것을 어떻게 썼는지를 적어보는 거죠.
네.
근데 이런 기간에서는 제한이나 비판 없이 그냥 솔직하게 실제의 그 소비를 파악할 수 있도록 적기만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네.
이제 지출 항목하고 금액이 나오면 이 중에서 어떤 항목들을 아이에게 맡길지 결정을 하고 그거에 적당한 용돈의 금액이 산출이 되겠죠.
네. 아이에게 맡길 지출 항목을 결정할 때 아이의 능력도 고려해야겠지만 함께 결정하는 게 참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야지 본인도 책임감과 또 의욕을 더 느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용돈 교육은 부모와 아이가 함께 하는 것이지 누구 한 사람만 가지고는 할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용돈 항목은 뭐 학교 준비물, 교통비, 간식, 뭐 친구와 쓰는 돈, 뭐 저축, 기 기부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넣으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아이가 용돈 내에서 해결을 못할 때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규칙도 이렇게 세워두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돈을 자기가 다른 곳에 써서 학교 준비물을 해가야 되는데 못하게 됐다. 이런 경우에 그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걸 규칙을 세우시고요. 이런 규칙 위에 것은 뭐 알아서 자율적으로 관리를 해라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적응 단계를 봐가면서 거기에 항목들을 더 추가해서 더 관리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이렇게 해서 항목이 늘어나면 당연히 용돈 액수도 늘어나겠죠. 그리고 네. 이 과정에서 아이가 소비 계획을 세우고 잘 실행을 할 수 있도록 잘 지켜보시면서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요. 지출 항목 중에서 저축도 반드시 들어가야겠지만 기부 이거 꼭 넣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어려서부터 나눔에 대한 인식이 확고히 마음에 담겨 있어야 커서도 좀 자연스럽게 베풀 줄 아는 사람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신혜라 씨도 그렇게 잘하셨나 봐요. 기부 많이 하시잖아요. 네, 이렇게 적절한 기관을 선택해서 아이 이름으로 후원하게 하는 방법 정말 괜찮은 것 같아요.
네, 좋아요. 예. 우리가 그 사회 이론으로서 서로 도움을 주고 받으면서 살아야 할 그런 책임과 권리가 있기 때문에 네. 쓰고 남은 돈을 기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돈 중에서 일부를 나눔에 쓰도록 어려서부터 지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아. 사실 용돈이라는 거는 비중의 차이는 있지만 내가 지금 쓰는 쓰기, 나중에 내가 쓰는 저축, 그리고 나와 함께 사는 사람들이 함께 쓰는 기부, 이것이 다 포함된 것이라고 그렇게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렇게 용돈의 금액과 지출 항목을 결정했다면 다음에는 용돈 주는 날짜나 주기를 이제 정해야겠네요.
그렇죠. 예. 용돈 주는 그 주기는 처음엔 한 일주일 정도로 시작을 하고요. 그다음에 점차 한 1개월 정도로 이렇게 늘려가면은 좋겠습니다. 뭐 초등학교 한 뭐 중학년 정도면 처음부터 1개월로 시작해도 됩니다. 주 단위로 주실 때는 주말에 받아서 다 쓸 수 그럴 가능성도 있으니까 일요일 저녁이나 월요일 아침 이럴 때 주면 더 좋겠죠.
네.
저는 월 단위로 주긴 하는데요. 아, 정말 안 그러려고 하는데도 용돈 주는 날짜를 자꾸 까먹어요. 아이들 용돈을 좀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나 봐요. 네. 메모를 해놔도 메모해놓은 걸 또 까먹고 뭐 이러니까.
네, 엄마는 아이보다 나이가 많으니까요.
네. 네.
근데 월급날을 사장이 까먹었다. 이렇게 네. 한번 생각해보세요.
아, 그렇죠.
얼마나 충격이겠어요.
네. 그렇죠? 그러네요. 네,
그래서 네. 이런 용돈 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정해진 약속이나 규칙은 반드시 지켜주셔야 네. 되고요. 부모가 지켜야 또 아이들도 지키죠. 그리고 이제 용돈 주는 통로도 단일화돼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세일이나 무슨 그런 특별한 일이 있다고 해서 원래 아이가 지출하기로 한 항목을 뭐 대신 사준다거나 또 네. 용돈이 일찍 다 썼을 때 그냥 추가로 그냥 쉬는 소리 좀 하면서 준다든지 이런 거는 그 용돈 교육이 절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시행착오를 거쳐야 자제력과 관리 능력이 그 향상되지 않겠어요?
아, 네. 이게 마음이 좀 약한 부모들한테는 부모들 다 마음 약하잖아요.
그렇죠.
쉽지 않은 얘기인데 애가 졸으면은 이 귀찮고 괴로워서라도 들어주고 말게 되거든요.
네. 이게 그 처음엔 좀 그 어려운 것 같아도요. 자기가 원칙을 고수하면
네.
그러니까 교육하겠다 하는 마음을 갖고 계시면 잘하실 수 있어요. 잠깐만 좀 힘드시면 되고요. 또 그 상황을 아이가 정확하게 알고 적응을 합니다. 네. 특별한 경우라면 가불이나 꾸기를 그 지도할 수는 있지만 이거는 가장 나중에 배워야 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예. 처음에 용돈이 일찍 떨어졌을 때라든가 뭐 특별한 지출 항목이 생겼을 경우라든가 지출 항목을 좀 나누기가 애매한 경우 등에 대해서도 약속을 정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원칙이나 약속을 정했을 때 엄마와 아빠가 함께 그 약속을 지키는 거 참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리고 용돈 교육은 부모와 아이가 함께 상의해서 동의한 한 가지의 그 원칙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네. 저는 용돈 계약서를 쓰라고 그렇게 합니다.
용돈 계약서요?
네.
아, 용돈 계약서. 무슨 갑을 관계처럼 이렇게 좀 딱딱하게 이렇게
갑을 관계죠. 바로
네, 그런가요?
예, 아이에게 중요한 약속이라는 의미를 심어줄 수 있고요. 동시에 네. 계약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다툼도 예방하고 아까처럼 잊어버리는 것도 네. 예방할 수 있죠.
아, 네. 어떻게 쓰면 될까요? 용돈 계약서.
특별한 특별한 포맷을 그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그냥 지금까지 나온 내용을 다 쓰시면 되죠. 용돈 계약서 그렇게 쓰시고
네.
부모와 아이의 이름 적으시고요. 용돈 날짜, 금액, 그다음에 이걸로 지출해야 되는 그 항목, 그다음에 계약 기간, 무슨 특이한 어떤 그 다툼이 생길 경우에 이런 것은 어떻게 어떻게 한다. 뭐 이런 것들 다 적으시고요. 그다음에 도장 찍고 아이와 함께 양쪽에 아. 자기 딱 도장 찍고 한 장씩 보관하시고요. 그렇게 되면은 아이가 어떤 그 계약에 동등한 주체가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이거를 뭐 냉장고 같은 데 하나 딱 붙여놓으시면 날짜 잊지 않으실 수 있죠.
네. 듣고 보니 좀 재밌을 것 같아요.
네.
우리가 살면서 문서의 힘을 느낄 때가 참 많은데 자연스럽게 그걸 또 배우는 기회가 될 것 같네요.
그리고 이 애가 또 딴소리 하거나 때려질 네. 때 이 계약서를 딱 들이밀고 따지면 되겠네요. 방금으로
됐으면. 근데 아이가 용돈을 받아서 돈 관리하는 게 처음부터 잘 되지는 않겠죠.
그렇죠.
예. 용돈 계약서는 언제까지 유효한 건가요?
너무 융통성이 없으면 처음에 아이가 굉장히 그 어려워하고 그 두려워할 수도 있으니까 거기에 그런 조항을 넣으세요.
네.
상황에 따라서 다시 상의해서 언제든지 수정할 수 있다.
아.
이렇게 써놓고 재협상을 하시는 거죠. 아, 나 이 용돈이 모자란다. 네. 뭐 그러면 재협상 하자 이렇게 해주시면 가능합니다. 그리고 뭐 계약 기간 같은 걸 처음에 좀 짧게 놓고 해보고 하자 뭐 이렇게 하시면 되죠.
네, 뭐 아주 정말 부드러운 그런 계약서가 되겠네요.
예.
그리고 돈 관리 능력을 기르려면 지출에 대한 스스로의 평가가 있어야 좀 될 것 같은데요. 그러기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아무래도 용돈 기입장 쓰는 거겠죠.
사실 어른들도 가계부를 쓰는 게 쉽지는 않잖아요. 그렇지만
네.
아이들이 언제 어떤 것에 얼만큼 돈을 사용했는지를 바로 그 기록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꼭 그 용돈 기입장을 쓰도록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래야 아이가 자신의 지출 생활을 그 파악할 수 있고 계획적인
예.
소비와 그다음 절약을 하는 게 가능하죠.
예, 쉽지만은 않은 용돈 기입장 쓰기. 류지혜 리포터가 효과적인 방법을 알아보고 오셨다고요?
네. 이 용돈 기입장 쓰기와 관리가 비교적 잘 된다는 분들을 만나서
네.
여쭤봤는데요.
네.
아이들에게는 용돈 기입장을 쓰는 나만의 노하우를 또 학부모들에게는 아이가 잘 쓰도록 지도하는 방법을 여쭤봤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쓸 때는 그 가끔 쓰는 게 아니라 꾸준히 써야 되고 매일매일 써주는 게 뿌듯하고 성취감이 많다고 말해주고 싶어요.
달력에다가 써놓거나 메모지에다 써놓거나
돈 쓸 때마다 바로 써요.
와, 눈에 잘 보이는 곳에다 둔다거나
적자 같은 게 나오거나 이러면 그 빨간색 색연필로 이렇게 동그라미 치고
네, 영수증 같은 걸 보관해요.
일단은 쉬워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냥 단순하게 일기 형식으로
예산을 세우게 한다거나 직접 결산 같은 것도 하게 하고요.
제가 가계부 쓸 때 같이 옆에서 쓸 수 있게 해요.
자기들이 쓴 거를 적어서 저한테 보여주고 있어요. 잘한 거는 잘했다고 칭찬을 해주고
나중에 한 달에 한 번씩 검사해서 금액이 안 맞으면 경고를 주는 정도로 하고 있어요.
용돈 기입장을 계속 막 이렇게 억지로 쓰라고 하면 거짓말로 할까봐 양심껏 써라 이런 식으로 그냥 놔두고 있어요.
네, 들어보니까 어디 얼마를 지출했다고 쓰는 데서 단순히 끝낼 게 아니라 그걸 잘 사용한 건지 아이가 생각해 보도록 하는 게 참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렇습니다. 아이가 쓴 내용을 보면서 부모님이 네. 함께 대화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필요하고요.
예.
그다음에 쓴 내용을 잔소리를 하는 게 아니라 아이 스스로 평가하고 반성할 수 있게 이야기를 나누시는 그런 그 과정을 하시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용돈 기입장을 아이가 용돈에 대한 새로운 협상을 요구할 때는 꼭 근거 자료로서 용돈 기입장을 가져와라. 그래야 내가 이해할 수 있지 않겠느냐.
아,
이렇게
네.
그 말씀을 해주시면
네.
기입장 쓰기에 동기가 훨씬 더 잘 부여될 수 있을 겁니다.
네. 네. 자, 그리고 용돈 교육을 하면서 학부모님께서 겪는 애로사항이 참 다양할 것 같은데 저희가 사전 인터뷰를 통해서 질문을 몇 가지 뽑아봤습니다. 한번 볼까요?
네, 이 첫 번째는 아이가 용돈 관리하는 게 귀찮다고 아예 받기를 싫어한대요. 그래서 용돈을 받아봤자 쓸 데도 없다고 한다는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할까요, 교수님?
저도 이렇게 그 보면 고학년에서 용돈 교육을 시작할 때 이런 경우가 많아요.
아.
예. 지금까지 부모가 이미 다 해줘서 어려움이 없었는데 뭐하러 내가 그 일을 또 하느냐 이제 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럴 경우에 용돈 교육을 내가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으셨다면 아이에게 어떤 것을 자기가 대신 해주고 있나 이런 걸 생각해보고 그중에서 이런 것들은 내가 관리하도록 해라 이렇게 해서 관리권과 재량권을 넘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안 그러면 성인이 되어서도 부모한테 경제력을 의존하게 될지도 모르겠네요. 그러네요. 이런 질문도 있어요. 항상 용돈이 모자란다고 더 달라고 한대요. 받자마자 왜 휙 다 써버리는 그런 경우 아닐까요?
그럴 수도 있겠지만요. 네. 정해진 용돈 액수가 처음부터 너무 현실적이지 못해서 그럴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절약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너무 박하게 주는 거죠. 네. 그러면 용돈 교육이 실패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관리할 것이 있어야 선택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네. 적절한 금액을 현실적으로 잘 판단을 하시고요. 또 하나는 아이가 소비 욕구를 이제 통제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인데 네. 한편에 생각하면 용돈을 정해진 기간 전에 다 써도 또다시 돈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예. 아이가 굳이 자기의 소비 욕구를 통제할 필요가 없겠죠. 네. 그건 이제 부모님들이 지금까지 어떻게 해오셨냐 하는 것에 따라서 아이가 그런 반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원칙을 정확히 지켜서 그 전에 쓰면 절대 다시 주지 않는다. 이런 거를 지켜주시고요. 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아이가 정말로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 욕망을 전혀 통제하지 못해서 마구 쓰는 경우에요. 그럴 때는 이제 아이가 왜 이렇게 통제하지 못하는 일이 생기는지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부모님께서 함께 아이와 얘기를 나누면서 그 문제점을 찾아내시고요. 그다음에 용돈 규칙을 다시 점검해 보거나 그 지급 주기를 줄이거나 아니면 필수 비용과 자기의 관리 비용을 따로 분리해서 주신다든지 이렇게 하는 방법으로 조금씩 아이가 통제력을 길러나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뭐 돈을 왜 그렇게 예쁘게 쓰니? 라고 야단을 치거나 너 또 그러면 다음엔 용돈 안 준다? 식의 엄포는 용돈 교육에 정말 그런 협박은 별 도움이 안 되겠죠. 네. 부모가 원칙을 지킨다고 아이가 믿을 수 있게 정말 원칙대로 하고 또 아이가 안 되는 부분에 인내심을 갖고 대화하면서 풀어나가야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고민이 이 아이가 용돈을 주면 무조건 저금을 한대요. 처음엔 아끼는 습관에 대해서 칭찬을 했는데 이 너무 짠돌이가 돼가는 것 같아서 걱정스럽다고 하시네요.
네.
이래도 걱정, 저래도 걱정.
그렇죠. 이것도 사실은 이제 부모가 이미 모든 것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걸 다 저축을 해도 맞아요. 괜찮은 거예요.
얘가,
예. 그래서 용돈 교육을 하시려면 아이가 스스로 구입해야 되는 그런 항목들 절대 정하시고 그 항목은 절대 사주시지 않고 그래서 아이가 선택을 할 수 있고 네.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그 여지를 좀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저축도 어떤 목적을 갖고 해야 성취의 기쁨도 맛보고 또 자금을 계획하며 관리하는 능력을 갖게 될 것 같아요. 돈 모으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게 돈 쓰는 거라고도 또 말씀하십니다. 네. 저축한다고 잘한다고만 하지 마시고요. 돈 잘 쓰기도 교육을 좀 해야겠습니다.
자 다음은요. 이거 정말 공감 가요. 용돈을 더 달라게 절대 안 된다고 했더니 아빠나 할머니를 공략한대요. 똑똑하죠?
네. 이런 애들 때문에 저희가 아주 힘들죠. 예, 근데 사실 이제 이런 경우에 할머니나 오랜만에 보는 친척이나 지인들은 사실 저희가 어떻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분은 이제 선물이고 뭐 운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요. 단지 이제 아버지는 절대 그러시면 안 되는 거죠. 같은 네. 집에 사는 아버지는. 그래서 함께 사는 가족이라면 협의를 해서 원칙을 지키도록 그렇게 해주시고요. 이제 아빠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내가 엄마한테 말 한번 잘해볼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아 엄마가 안 주면 그럴 이유가 있겠지 엄마하고 이야기해라 이렇게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명절이나 특별한 가족 모임 갔을 때 다른 분들이 용돈을 너무 많이 주신다. 그래서 아이에게 맡길 수가 없다라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네, 정말 행복한 고민인 것 같은데요. 부모가 맡아준다 하고 가로채기도 하잖아요. 저도 그런 적 있거든요.
가장 많이 하시는 방법입니다. 근데 그거는 절대 하시면은 안 되고요.
아,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네.
아이가 세뱃돈이나 그 용돈을 부모님이 혹시라도 쓰게 되시면 아이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아, 엄마가 내 돈을 썼으니까 나도 그럼 엄마 돈을 쓸 수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부모 돈과 내 돈은 확실하게 구별해서 서로의 소유를 좀 명확하게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돈을 이제 그 언제나 보관시키고 엄마한테 그다음에 자신의 소유를 돌보지 않는 책임감 없고 의존적인 어른으로 성장할 가능성도 있는 거죠. 그래서 아이의 소유권을 인정하고 그 돈으로 나중에 무엇을 할지를 아이들하고 의논을 하는 것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이에게 아이 통장을 하나 만들어서 이름으로 몇 년도 설날에 누가 줬다. 네. 엄마 친구가 언제 방문 며칠 날 줬다. 이렇게 그렇게 써주시고 나중에 그거를 그 통장을 주는 것도 네. 좋은 방법.
세뱃돈 하니까 생각나는데 왜 어른들께서 애들한테 야 세뱃돈 얼마 벌었냐 뭐, 와 진짜 많이 벌었다 뭐 이런 말 저도 많이 쓰거든요. 네. 예.
아, 저는 이거 굉장히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네. 왜냐하면 어린아이들은 벌었다는 개념을 잘못 인식하게 되거든요. 네. 그렇잖아요. 세상에 이렇게 쉽게 돈 버는 방법 있으면 저도 맞아요. 그냥 그러네요. 그렇게 벌고 싶어요.
잘만 하고 다니죠. 그냥.
그렇죠. 예. 그래서 세뱃돈은 버는 게 아니라 선물로 받은 거죠. 그래서 세뱃돈을 번다는 표현은 절대 쓰시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네. 금액도 아이들의 수준에 맞게 적당하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모들끼리의 어떤 사교로 주시는 것이 아니라 네. 받는 아이의 수준에서 주시면 좋겠어요.
네. 토론을 하면 할수록 고민이 참 많아집니다. 네. 자, 마지막 질문인데요. 이 아이가 사고 싶은 물건이 있으면 지금 당장 사야 한다고 100만 가지 이유를 대면서 조른대요. 마침 그게 꼭 특가 세일을 또 하고 있고 그래서 마지못해 사주고 만다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거는 아이가 엄마의 약점을 너무 잘 파악하고 있는 게 아닐까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원칙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아이가 네. 사고 싶은 물건이 있으면 자기가 용돈을 내서 아니면 선물로 받은 돈을 저축해서 사는 것이다. 이렇게 꼭 그 말씀해 주시고 그렇게 실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구입 시기에 대한 고려가 그 필요한 경우라면 이렇게 세일처럼 부모가 모자라는 돈을 채워서 구입을 하고 나중에 그거를 갚아나가도록 그렇게 꼭 마지막까지 꼭 받으셔야 됩니다. 이런 네. 그런 거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준비가 안 돼서 사실은 기회가 놓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경험을 해봐야죠. 아이들이 원하는 것이 기회 놓친다고 큰일 나는 소비는 없으니까요.
예. 와, 지금까지 용돈 교육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부자들은 용돈을 많이 줄 거라 흔히 생각하는데 사실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용돈을 주는 이유가 자식들이 좀 더 여유롭게 쓰라고 주는 반면 부자들은 나중에 재산을 물려주었을 때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용돈 교육을 하기 때문이랍니다. 정말 돈의 소중함을 알고 잘 관리하는 사람으로 키우는 것 너무 중요한데요. 그러기에 용돈만큼 좋은 교육적 도구는 없는 것 같습니다. 당장 마음이 좀 아프고 안쓰럽다고 퍼주지 말고 세상을 당당하고 지혜롭게 살 수 있는 능력을 가르치도록 해야겠습니다. 행복스쿨 우리 아이 경제교육편 다음엔 보다 성숙한 경제인이 되는 교육방법 알아보려고 합니다. 다음 시간도 들어주실 거지요? 오늘 나와주신 김정은 교수님, 류지혜 리포터 수고하셨고요. 지금까지 행복스쿨의 신혜라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